레위기 4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오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앞 성소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에 제물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에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그 수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달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를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로 예물을 가져다가 그 수염수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설교를 위해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간구하오니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이 예배를 통해서 채워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영혼의 생수를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회중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시 레위기로 돌아왔습니다. 이 레위기는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제시해주고 특별히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값진 교훈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레위기의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의미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불살라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가 번제였고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함을 이 소제를 통해서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평화한 것을 기뻐하며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였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을 때 그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던 제사가 화목 제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속죄제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죄책과 죄의 오염을 정결케 하는 제사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은혜로운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죄인에게 죄의 용서함이 허락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죄는 죄책과 오염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오염을 정결케 하는 이 속죄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속죄제를 통해서 희생제물의 피를 성소의 피장에도 뿌리고 또 성소 안에 분향단 뿔에 바르고 또 번제단에도 그 피를 뿌리는 것을 통해서 죄가 성소를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죄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성소를 오염시키고 특별히 제사장과 온 회중이 범한 죄의 경우에는 그 피를 찍어서 일곱 번 휘장에 뿌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암시하는 것은 그 죄가 지성소를 오염시켰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그 평화의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죄의 책임과 그 오염과 타락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치료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속죄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속죄제사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사람이 맡은 직분에 따라서 속죄제사를 드리는 절차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맡은 직분에 따라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이 죄를 범하고 그렇게 죄에 빠지게 될 때에 그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그 파장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맡은 그 직분자들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맡은 바 직분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십니다. 제사장이 범한 경우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한 경우가 같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지도자의 죄와 온 회중의 그 범한 죄가 같은 무게로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얼마나 큰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성소에 피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분향단에 피를 찍어서 그 뿔에 바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이 죄의 오염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성소 안에 가장 거룩한 곳인 이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휘장에다가 일곱 번씩 그 피를 뿌리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을, 특별한 날을 정해 주십니다. 그때에 대제사장은 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또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죄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심각하게 진지하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나머지 기름을 뺀 나머지 내장과 또 고기와 모든 그 가죽을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진 바깥으로 나가서 나머지 부분들을 다 불살라 드려야 했는데요. 진 바깥은 어떠한 장소입니까? 누가 거하는 곳입니까? 이 진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경계 바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버림받은 자들이 거주하는 장소입니다. 수치와 저주의 장소인데, 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기름을 제외한 나머지 그 속죄제물의 고기와 또 가죽과 모든 내장을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불사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와 수치의 장소로 가지고 가서 그 속죄 제물을 불살르라. 이것은 구속사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 나가셔서 그 수치와 저주의 장소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와 같이 심각한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진 밖에 죄인들이 거해야 할 마땅한 장소가 있습니다. 수치의 장소, 하나님의 진노의 장소, 저주의 장소에 거기서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속죄 제사가 없었다면 죄를 범한 사람은 진 바깥으로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죄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고, 그래서 성소의 오염의 문제를 정결케 하고, 또 그 모든 제육과 모든 가죽과 또 내장이 바깥에서 불살라지는 것을 통해서 죄인이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보배로운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서 죄인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그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들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제사장의 죄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막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은 늘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성결함을 유지해야 했던 것이죠. 평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제사장이 범죄하여서 본문 3절에 보시면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백성들에게 그 죄의 책임이 돌아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로 도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책임을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이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점점 선한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훌륭하고 탁월한 지도자들의 그 선한 영향력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그것이 수십 배, 수백 배로 부풀려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그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인 것이지 그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며 기도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그 권면을 빠지지 않고 서신서에서 강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간의 연약한 그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제사장, 흠 없으신 제사장을 우리를 위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저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완전하신 흠없으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만을 위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신약의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며 거룩함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길이 막혀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통로가 막히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막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잘 먹고 잘 입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죽을 운명에 처해진 사람들입니다. 기껏해야 70년 80년 잘 먹고 잘 살겠지만 그 이후에 영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이 70년, 8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전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룩함 가운데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그 축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네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제사장의 경우, 두 번째는 온 회중의 경우, 세 번째는 족장의 경우, 마지막은 평민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두 경우가 속죄 제물의 차이만 있을 뿐 절차가 같고 나머지 세 번째와 네 번째 족장과 평민의 경우에도 그 희생 제물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절차는 같습니다. 그래서 족장과 평민의 경우는 앞에 제사장과 온 회중의 경우보다도 절차가 다소 간소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 가운데도 속죄 제사가 필요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물의 차이만 있을 뿐 속죄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하고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단에 바르는 그 일을 통해서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긴 하지만 그러나 족장이나 평민이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일반 성도들의 죄의 문제라고 해서 간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속죄의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하는 것이고 그 피를 바를 때에 사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어떤 영혼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지극히 조금밖에는 느끼지 못하는 그 영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저녁 예배 때 요한복음 4장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성의 한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소외된 한 영혼을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셔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모든 동네로 다 보내시고 인격적으로 단 둘이서 그 여인을 만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의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거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보배로우신 피를 흘리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신 것입니다. 죄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속죄 제사가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속죄 제사의 효력입니다. 속죄 제사는 죄의 용서함을 가져옵니다. 본문에 네 차례에 걸쳐서 죄가 사함을 얻으리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가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26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같은 말씀이 네 번 반복되는데 31절에도 나오고 또 35절에도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보혈의 효력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죄책을 짊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쫓겨나게 만듭니다. 진노와 저주와 그런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게 하는데 그러나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배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에 정결케 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 뿌려질 때 우리는 양심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제약회사에서 그 치료약을 개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죽는 일 외에는 다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러나 수많은 연구진들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치료약을 개발했다면 그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죄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조그만 죄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죄책을 남기며 죄의 오염을 남기고 하나님의 성소까지도 오염시키는 무시무시한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서 보배로우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은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는 평생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체험을 입기에 합당하도록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샘에서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샘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퍼올려도 결코 마르지 않는 담이 없는 샘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퍼올려도 다음 사람들이 또 충만하게 퍼올릴 수 있고 다음 세대가 그것을 퍼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저는 이번 주간 이 히브리서 7장 25절에 온전히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는 우리를 온전히 at the most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완전함의 최극단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몇 가지를 적용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화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사는 삶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레위기 이 본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4장과 5장을 읽어보시면 이 속죄 제사가 부지중에 지은 죄를 위한 제사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3절과 14절 또 23절과 28절에 보시면 부지중에 그러니까 모르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위한 속죄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구약의 신학자들이 이 레위기에 대해서 논문을 쓴 것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고의로 지은 제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구약 학자들은 단호하게 말하기를 속죄 제사가 고의로 지은 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달지 못하다가 자신이 죄를 지은 것도 알지 못한 것이죠.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고의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무지 가운데 또 실수로 그렇게 지은 죄를 위한 제사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의로 지은 죄는 나중에 제가 설교 나중에 다룰 것이고요. 이 본문은 부지중에 지은 죄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가. 우리는 모르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레위기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깨닫게 되면 속죄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무지 가운데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삶에서 죄가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지 가운데 그저 정신없이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되거든 속죄 제사를 통해서 정결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제사의 순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입니다. 저도 처음 이 레위기를 설교하면서 이 속죄제가 먼저 나와야 할 텐데 라는 의문을 가졌다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기뻐하는 사람이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다루는 제사입니다. 메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이미 평화를 누린 사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이 부지중에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다루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진리는 성도는 항상 죄에 민감하며 거룩과 죄를 구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세 번에 걸쳐서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4절과 23절과 28절에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여러분 그러면 죄를 깨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주요 임무가 무엇일까?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의 책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거룩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주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어야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1장 1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하되 회개하지 않은 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죄를 깨달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예식과 어떤 형식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레위기 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 미국 땅의 대통령보다도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함이 없이는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서 죄와 거룩을 구별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된 교회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참된 말씀의 사역자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사역자가 참된 사역자입니다.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쏟아내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런 교회를 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바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거짓된 평안을 선포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70년, 80년 사람들의 칭찬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울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죄를 설교하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죄를 깨달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보내신 사역자는 죄를 깨닫게 하는 사역자입니다. 평안만을 외치는 사역자는 거의 대부분 거짓 사역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외치라고 사역자를 보내신 적이 구약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면 저한테 한번 알려주십시오. 다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보내신 사역자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거절을 당했고 때로는 죽임을 당한 설교자들이 참된 설교자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지중 범한 죄도 이와 같이 심각하게 처리하시는데 그렇다면 고의로 범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시편 51편에 답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지은 시입니다. 시편 51편에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고범죄에 대한 속죄 제사가 없습니다. 만일 그러한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천천히 만만의 수양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자기 모든 사제를 다 털어서 속죄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제사가 없습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오직 한 길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진실됨을 보시고 그를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정적입니다. 그러나 어떤 거짓 선생들은 한번 고원을 얻으면 취소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도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과 거짓을 분별하실 수 있길 바라고 이 레위기 4장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이 진리를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날카로운 검과 같이 우리의 폐부를 찌를 때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불쾌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도의 삶의 거룩함을 원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로 흘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성결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죄악으로 썩어 냄새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금이 되어 녹아지게 하시고 다시 이 사회를 회복시키며 이 세대를 회복시키는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부르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피 흘려 싸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실 때 함께 기뻐하는 무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